그래서 이사는 잘했어?
끝났다. 물론 아직 짐을 안 풀고 그냥 짱박아 둔 게 좀 있어가지고 그건 뭐 달다 보면 풀어지겠지 아마. 아, 썬더볼트 3B 케이블이 하나 없어져가지고 지금 짜증나 죽겠네.
짐 푸는 건 이제 이제 1년 지나야지. 이제 한 서클이 다 돌아, 한 사이클이 다 돌아야
이 뭐. 집에서 나가고 다음 이 집에서 계약 끝날 때쯤 그 잃어버린 썬더볼트 3 케이블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짐 정리야. 아, 여기 있었네. 아니면은 이거지. 어, 이거 뭐야? 이러고 그냥 버려.
썬더볼트 3 케이블을 버릴 사람은 집에 없다.
아니, 썬더볼트 3인 걸 모르. 에이, 이거 이미 있는데 이러고 그냥.
아, 하긴 케이블은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근데 어차피 내 짐에 들어갔기 때문에. 11인치 프로로 바꾸니까 너무 좋은데. 생각보다 11인치가
그새 샀어?
어, 반품이 떠가지고.
아,
반품으로
그래?
바꾸고 나 있는 거는 아는 지인이랑 지인한테 팔기로 해가지고.
에어컨. 아, 오늘도 더웠죠?
더웠나? 잘 몰랐어.
오늘 비 엄청 온다더니 그래. 덥기만 하고.
기상청을 믿을 게 안 된다니까.
네. 뭐, 아, 이번 주에 부산을 가는데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부산 에어쇼가 아니고 무슨 쇼야?
모빌리티 쇼를 가는 거 맞고. 그 가는 김에 주말 동안. 아유, 이게 거실에서 녹음하니까 이제 식세기 소리가 들리고 난리가 났네. 뭐 하여튼 네. 뭐 부산 가서 나 모빌리티 쇼, 그러니까 금요일 날 나 먼저 아침에 내려가서 모빌리티 쇼를 보고. 짝꿍은 밤에 이제 퇴근하고 바로 기차 타고 내려와서 부산에서 만나서 주말 동안 놀다가 올라가기로 했는데.
경비 청구가 됩니까?
이거는 저 그 기사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철저히 개인적인 그걸로 가는 거고요.
까비.
예, 땅콩이 아저씨한테 얘기했지만 차 콘텐츠가 굉장히 성적이 좋지 않아.
그럴 것 같아.
그나마 이번에 그 캐스퍼 일렉트릭은 그래도 관심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일단 기사를 썼는데. 모르겠다. 아직은 모르겠다. 시작을 빨리 하죠.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졌는데. 그래서 사실은 아이패드로 캐스트 편집을 이제 한 3화 했다. 3개를 이제 거의 아이패드로 하고 있거든요. 편집을. 근데 아우, 미니로 하려니까 아주 죽겠네. 아주 화면이 작아갖고. 그래서 프로를 리뷰를 하게 될 때쯤 이제 그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확실히 그 걔가 아이패드 미니가 램이 4기가밖에 안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확실히 그 좀
대학이 있다.
평소에는 웹브라우징 좀 하고 뭐 그냥 이제 뭐 가끔씩 유튜브랑 뭐 넷플릭스랑 이런 거 보고 하는 거 정도는 좀 문제가 없는데. 뭐 그쵸,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이제 막 기사도 쓰고 이제 요즘은 조금 노트북을 들고 나가는 거를 조금 줄이고 이제 아이패드로 이제 많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이패드에다가 키보드, 이제 그 옛날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접이식 키보드 있었던 거 있어요. 그거랑 그다음에 마우스 하나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그렇게 그거를 이제 아이패드 미니를 그 용도로 쓰기 시작하려 하니까 이제 아이패드 미니가 좀 죽어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좀 아이패드 프로는 좀 그런 환경이 좀 어떨지 좀 다를까 뭐 그런 거 싶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런 건 이제 리뷰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죠. 그래서 하여튼 뭐 아이패드를 팟캐스트 편집하는 얘기를 조금 하고 싶었는데 그거는 조금 이제 아이패드 프로로도 한번 좀 해보고 그다음에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아마 지금 녹음하고 있는 이거를 이제 아이패드 프로로 편집을 하게 되지 않을까? 약간 그렇게 쉽긴 한데, 예, 네, 뭐, 지켜보죠. 일단은 팔로업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제가 또 딱 이렇게 구분 짓진 않았는데, 지금 팔로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예, 네, 다섯 개입니다. 팔로업이 다섯 개. 일단 애플과 이후에 계속되는 저, 신경전과 거시기와, 네, 그거부터 일단은 전해주시죠. 땅콩이님.
애플이 이제 유럽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조사 결과가 나와서, 뭐, 당연하게도 예상했다시피 애플이 디지털 마켓법, DMA를 위반했다고 나왔고요. 그 위반한 내용이 뭐 크게 세 가지 그 약관 조항이 뭐 위반, 세 가지 종류의 조항들이 위반이라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 개발자들이 고객들을 뭐 다른 곳으로 유도할 수가 없도록 한다는 점, 그리고 유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매우 제한적인 링크로만, 아웃링크라고 하죠. 뭐 링크아웃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에서는 뭐 아웃링크를 하는 그런 제한적인 방식으로만 가능해서 애플의 그 벽이 쳐진 정원에서 못 빠져나가게 해놓은 점, 그리고 애플이 앱스토어를 통해서 고객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초기 확보에 대한 뭐 비용을 청구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후로도 너무 불필요한 수준의 요금을 뭐 커미션 수수료를 떼고 있다라고 뭐 결론이 나왔어요. 예상 가능한 수준이었고 이와는 별도로 또 이제 서드파티 게이트키퍼로서 서드파티 앱스토어라든지 앱이 뭐 플랫폼에 올라올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실제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조사를 하고 있어요. 특히 그 기술료 받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그건 또 별도로 조사 중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뭐 제소를 할지 안 할지는 아마 하겠죠?
뭐 길고 긴 그 시기가 되겠죠. 이게 그 DMA라는 것 자체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 게 법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쓰여 있다. 그러니까 뭐 확실하게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되고가 확실하게 구분이 안 돼 있고 왜냐하면 일단은 그 DMA의 그거 중 하나가 이제 결국은 어떤 게 이제 이 DMA의 이제 통제를 뭐 규제를 받게 되는 그 이제 게이트키퍼인가부터 일단 조건을 따져가면서 이제 이 법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좀 약간 이게 확실하게 이게 이 법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된다라고 이제 법에 이제 확실하게 이게 명시가 안 돼 있다라는 게 이제 좀 비판 포인트 중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제 게이트키퍼에 해당이 됐으니까 물론 이제 애플은 이거를 그러니까 이 법이 이제 BS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최소한으로 지키고 뭐 이제 지키면서도 어떻게든 이제 이 구멍들을 요리조리 이제 발견해서 이제 그쪽으로 빠지는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전반적인 이런 플랜을 해놨기 때문에 당연히 뭐 그거에 대해서는 좀 괘씸죄가 들기는 하지만 당연히 그리고 이제 뭐 모두 예상대로 이제 EU한테 이렇게 그렇게 당하긴 하지만 EU의 잘못도 있기는 하죠. 그 이거를 법을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써놨으니 뭐 물론 이제 그거랑 별개 원래 사실 뭐 그 이제 법의 의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법의 의도를 이제 당연히 이제 애플은 법의 의도는 무시하고 그 법에 이제 그 적힌 대로만 이제 한 건데 사실은 근데 모두가 사실은 뭐 법의 의도랑 현실이 다른 경우가 뭐 이러나 저러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피하려면 이제 법을 최대한 그 정말 적나라하게 딱딱딱 명시를 해야 되는데 DMA는 그런 면에서는 성공적이진 않았던 것 같다.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이제 그 게이트키퍼를 이제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두고 이제 게이트키퍼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뭐 그거를 이제 각각의 게이트키퍼에 뭔가 맞는 이제 각각 이제 딱 맞춰진 법을 쓸 수는 없잖아요. 일단은 이거 게이트키퍼인지 아닌지조차도 지금 조사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매모호하게 쓰여졌고 이로 인해서 이제 이 법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요리조리 이제 구멍을 빠져나가고 이제 이걸 갖고 아 너 이건 지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법을 지키는 게 뭔데 이게 계속 이렇게 좀 비효율적인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저는 좀 들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DMA를 애초에 뭐 타겟을 뭐 애플과 구글,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의 뭐 플레이스토어 그리고 메타의 뭐 이렇게 딱딱딱딱 정할 수는 없었잖아요. 뭐 그렇게 정할 수도 없으니까 이렇게 한 거긴 한데 좀 그런 면에서는 DMA가 많이 아쉽죠. 진짜로 그 뭐 이제 EU가 만들었던 이런 규제법 중에서 되게 성공적이었던 이제 USB-C 실제로 아이폰 15가 USB-C를 달게 이제 유도를 했던 그 법을 보면은 딱 명시가 돼 있잖아요. USB-C를 달아야 된다. 딱 돼 있으니까 애플도 뭐 궁시렁 되기는 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뭐 이제 그 EU가 그 법을 만든 의도대로 따라와서 이제 아이폰 15는 USB-C를 채용하게 됐죠. 근데 DMA는 애초에 그렇게 딱딱 이제 명명백백하게 이제 법이 명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이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 DMA를 통해서 이제 뭐 다들 이렇게 안착을 그러려면은 좀 상당한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DMA와 관련해서 또 좀 하나 더 어이없을까요?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게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애플이 갑자기 저 애플 인텔리전스 이제 몇 가지 기능을 iOS 18, 뭐 18, iOS 18에 이제 탑재될 몇 가지 기능들을, 이제 EU에서는, 일단 올해 내로는 좀 어렵게 됐다. 탑재를 하는 게.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능이 뭐냐. 바로 애플 인텔리전스랑, 아이폰 미러링이랑, 그 다음에 쉐어플레이 이제 화면 공유 기능. 그러니까 이게 아이패드 OS에 나왔던 기능이죠. 근데 이게 iOS에서 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뭐 애플이 하는 애플이 이제 그 주장하는 것 주장인지 뭐 하여튼 밝힌 이제 보도 자료에서 밝힌 바로는 우리가 이제 세 가지 기능들이 이제 DMA를 준수를 하는지를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면서 이제 올해 내로는 EU에서는 EU 시장에서는 이 기능들을 소개하기가 힘들 것 같다라는 그런 취지였어요. 이것도 사실은 뭐 제가 이제 아까 좀 전에 이제 DMA의 좀 애매모호함 이런 거랑 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죠. 이게 사실은 저는 솔직히 이게 애플이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약간 EU한테 좀 한방 매기려고 이렇게 한 것 같기는 해요. 솔직히. 근데 일단은 이런 구실을 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이게 DMA가 정착되기까지는 좀 이렇게 좀 쉽지 않은 길이 계속 이렇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좀
DMA랑 이게 일단 무슨 상관인지 전 납득이 잘 안 된다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 게
그냥 이것도 그거죠. 플랫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이폰 미러링을 했어. 그러면 이제 맥하고 아이폰하고 돼. 그럼 왜 왜 맥하고 저 안드로이드 폰은 안 되고 왜 아이폰하고 윈도우 PC는 미러링이 안 되지? 약간 이렇게 뭐 이제 걸고 넘어질 수 있다가 이제 약간 애플의 좀 주장 포인트인 것 같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폰 미러링을 예로 하면은. 뭐 그리고 앰플 인텔리전스 왜 안드로이드 폰에서 안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뭐 또 뭐 그런 거기 그런 약간 저도 핑계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근데 뭐 일단은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지금으로서는 도무지 어떤 연유로 저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키는 거야 나중에 스위치 온 하면 되니까
그렇죠. 뭐
그거야 어렵지 않을 건데 이건 약간 이후에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하는 건지 지금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미 PR 돌아가는 걸 보면 애플 쪽에 오히려 안 좋게 돌아가고 있어요.
AI, 뭐, 애플 인텔리전스야, 뭐, 어차피 미국 영어로만 되니까 하니까, 뭐, 그게 생각보다 크게 데미지는 없을 거다 하더라도, 사실 아이폰 미러링이 뭐, 제가 지난번에 WWDC 스페셜 때 얘기했을 때처럼, 사실, 좀, 약간, 간판 기능 중 하나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저도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결정이긴 하죠. 근데, 일단 주장은 그러하니, 뭐,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제 EU가 그냥 얘네들은 상관없으니까 그냥 해라고 하면은 뭐 그냥 하면 되겠죠. 근데 EU에선 아직까지 딱히 반응이 없는 걸로 알아요. 이거를 발표한 지 거의 일주일이 다 돼 간 걸로 알고 있는데 EU 쪽에선 딱히 뭐 물론 이제 EU에서도 뭐 조사를 해야 되니까 딱히 반응이 없는 걸 수도 있긴 한데 실제로 정말 이 기능들이 DMA를 위반하는 건지를 뭐 조사하려고 지금 딱히 반응이 없는 건지 이런 건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딱히 추가적으로 반응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네. 그렇습니다. 여튼 좀 되게 진흙탕 싸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그 와중에 지금 EU가 메타한테도 지금 때리고 있다라는 소식이 또 있었고요. 오늘 나왔던 소식인 것 같은데. 네, EU 지금 메타도 지금 DMA를 위반하고 있다라는 그 DMA를 위반하면 되게 벌금이 세거든요. 진짜 뭐 그런 우리나라나 미국에서 얘기하는 건 솜방방이 그게 아니에요. 막 그 제가 알기로는 연매출의 10%인가를 내야 되든가.
맞아, 매출의 몇 퍼센트예요?
예. 네, 그래서 아마 지역 이 기업들도 좀 사활을 걸고 그렇지 않을까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하여튼 근데 확실히 애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괜히 이거를 이제 적당한 선에서 했으면 이거 적당한 선에서 좀 열어주고 열을 거 조금 열어주고 자기네 적당히만 열어줬어도 자기네 이제 뭐 매출에 이제 그놈의 서비스 매출에 피해를 안 입으면서 이렇게 괜히 이제 정부 이제 각국 정부들의 이런 관심을 받을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근데 왜 그러니까 정말 이 서비스 매출의 모든 거를 올인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리고 최근에 소식 듣자니까 일본에서도 비슷한 법이 나올 거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네 저는 이게 뭐 팀쿡 시대에 아마 커다란 오점 중 하나로 남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그거랑 뭐 중국 위조는 사실 뭐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라고 치지만 그거리고 그거는 그나마 중국에서 빠지려고 지금 부단히 애를 쓰고 있잖아요. 뭐 이제 생산을 계속해서 뭐 밖으로 빼는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그거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그런 노력조차 안 보이고 그냥 더블 다운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좀 아 이렇게 요거에 그렇게 목숨 걸고 할 그건가 싶은 생각은 계속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이거는 좀 짧은 소식인데요. 저희가 피스커 얘기를 했었죠. 몇 화 전에 저희 그 전기차 만들어놓고 NKBHD한테 무한으로 까였던 그 피스커인데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미 저 직원들 15% 감원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이제 재고 처리하려고 차값을 엄청 낮추기도 했고 막 이랬었는데 네. 결국은 이렇게 됐습니다. 뭐 딱히 이거 말고는 전해드릴 건 없는데 그냥 이 피스커가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를 알려드리려고 지금 간단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은 저희가 이거 사실 그때 리콜을 되게 그냥 간단하게 그냥 훑어 넘어갔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제가 이제 이거를 편집하는 와중에 이 리콜 관련 이제 윈도우 리콜 이 기능 관련해서 굉장히 일이 커지고 있었거든 일이 훨씬 커졌거든요 그 뒤로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온갖 일들이 벌어졌는데 저 티덤님 한번 어떤 일이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게 벌써 한 2, 3주 된 소식인데 한번 전해주세요
윈도우 리콜 발표하고 나서
기능이 이제... 리콜 됐어요
진짜 오만 얘기가 다 나왔죠. 뭐 프라이버시가 위험하다부터 사용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디서는 기사로 뭐 그런 것도 썼더라고요. 윈도우 리콜 최대한 조심하면서 쓰는 방법 해가지고 그 리콜 관련 설정을 해제하는 방법을 매뉴얼처럼 올려놨어요.
그건 리콜 안 쓰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뭐 제가 듣기로는 이제 리콜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거였거든요. 모든 그런 관련 이제 텍스트나 이런 걸 다 플레인 텍스트로 저장을 한다 카더라.
네, 암호화 안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오 마이 갓.
그러고 진짜? 요거 자체가 기본 이게 업데이트 하면은 자동으로 실행 상태로 바뀐대요. 서비스 자체가.
오.
그래서 이제 프리뷰로 업데이트 하신 분들도 그냥 이거 한번 켜 볼까 하고 들어갔는데 이미 켜져 있는 거죠.
맞아요. 그 옵트 인이라면서요. 네. 그냥 무조건 켜져 있는 거.
그냥 무조건 켜져 있고.
네.
이제 그래갖고 그거랑 같이 이제 또 다른 것도 하나 이슈가 되기는 했는데 그거는 좀 큰 게 아닌 것 같긴 한데 그 원드라이브 자동으로 마찬가지로 원드라이브 계정 강제로 연동시키게 해서.
뭐 그럼 걸로 백업을 한대요? 그거를?
아니요. 리콜 백업이 아니라 그 저희 윈도우 기능 중에 보면은 자동으로 이제 뭐 바탕화면이나 뭐 다운로드 폴더를 동기화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 이게 자동으로 열려버리거든요. 이게 원래는 선택사항이었는데 로컬 계정을 만든든가 아니면은 그 윈도우 계정 그 원드라이브 계정을 연동을 하던가 둘 중에 하나였는데 로컬 계정 옵션이 아예 없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두 건으로 이제 좀 되게 시끄러워졌어요. 그래서 많이 업데이트 했더니 강제로 원드라이브랑 묶어버리고 리콜은 켜져 있고 네, 그래서 이걸 뭐 어쩌라는 것이냐 뭐 이제 프라이버시 침해다 뭐 쓰지 마라 뭐 오만 정보가 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각종 전문가들이 뭐 첫인상은 아주 심하게 잘못될 것 같다부터 시작해서 뭐 이게 리콜이 켜져 있는 PC를 해킹하면은 그 리콜 기능을 원격으로 사용해서 정보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부터 키로깅 결국은 리콜은 키로깅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갔어요.
뭐 좀
AI 기반 키로깅
그쵸?
느낌이 나죠.
뭐 그쵸. 뭐 틀린 말은 아니긴 하지.
심지어 스크린도 있으니까 컨텍스트까지 주는 아주 좋은 키로깅 공격 팩터죠.
키스트로크도 기록을 하긴 하겠죠 또.
그쵸.
진짜로.
그래갖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이야기가 막 심해지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리콜 기능을 일단 오픈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조금 개선을 거친 후에 다시 한번 프리뷰로 의견을 받아서 오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조건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조건이 이제 옵트인을 꺼야 된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또 하는 게 리콜 기능을 키려면은 윈도우 헬로를 인증을 추가하게 보호를 하겠다.
그래야죠.
그 다음에
그건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인증을 거쳐야지 리콜 기능을 볼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암호화도 했겠죠?
암호화를 온 디바이스로
그죠? 네. 그 윈도우 헬로 기반으로 해야겠죠?
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윈도우 헬로랑 연동해서 그 암호화를 도입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고, 일단은 온 디바이스로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평가 받은 후에 이제 개선하고 배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또 아마도 데이터가 백업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암호화된 상태로 백업이 되겠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 비트라커죠? 비트라커랑 같이 비트라커 해서 아마
TPM에다가 그냥 그 키를 넣어서 쓰는 식으로 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걸 윈도우 헬로로 따야 되는 거고.
그렇겠네요.
그래서 네.
만약에 백업할 필요가 있으면은 윈도우 헬로로 풀었다가 부커에서 다시 복원하고 다시 암호화하나? 아,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야
아마 될까요? 근데 애초에 제 생각에는 이 암호화 쪽은 전혀 일단 이거를 다 플레인 텍스트로 저장을 하고 있었다는 건 지금 암호화를 전혀 생각 안 했다는 거니까 그거는 거의
다 뜯어 고쳐야 되는
밑바닥부터
거고.
다시 해야 될 가능성이 높죠. 그 알고 이제 그 저장 시스템 자체를.
그리고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보안성 생각하면은 이 윈도우 리콜 자료를 백업하고 복원하게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냥 구현을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냥.
그건 그렇긴 해요. 살짝 하여튼,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 키체인 아이클라우드로 백업되는 거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아무 뭐 그. 근데 애플은 사실 그 전반적인 그 아이클라우드 시스템 전체가 이제 암호화랑 그게 되니까 네. 동단관 암호화 다 되니까는.
지금 그걸 생각했는데 윈도우는 왠지 안 할 것 같다.
네, 그러려면 이제 원드라이브 자체를 뜯어 고쳐야 될 가능성도 있죠. 그걸 암호화를 하려면. 근데 애플은 애초부터 이제 파운데이션 자체가 암호화에 굉장히 초점을 뒀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뭐 하여튼,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뭐 좀 좀 웃지 못할 사건도 있었는데, 이제 보통은 이게 6월, AI, 코파일럿 플러스 PC들이 이제 6월 18일에 출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는 보통은 이제 그 한 1, 2주 전쯤에 이제 리뷰 유닛 뿌리고, 아, 이제 리뷰 좀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리뷰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나가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딱 출시일에 맞춰서 리뷰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 리콜 기능을 뺀 새 빌드를 넣느라고 이제 리뷰 유닛이 나가는 게 늦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뷰 유닛을 리콜했군요.
예, 리뷰 유닛이, 이거 리콜 거의 유행어인데, 이거. 난, 밈인데, 이거. 그래서, 리뷰 유닛을 제가 알기로는 그 출시일 당일에 이제 저 리뷰어들한테도 나갔다 카더라. 그래서 리뷰들이 좀 많이들 좀 늦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일단은 전반적으로 일단 이 스냅드래곤 X 엘리트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좋거든요. 뭐 일단은 확실히 이제 인텔이나 AMD로 이제 X86 노트북에 비해서는 정말 장족의 발전을 보인 건 맞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사실 이 리콜 관련 논란만 없었어도 훨씬 더 이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것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얘네들의 코파일럿 플러스 PC의 이제 전반적인 론칭 스케줄이나 뭐 이제 마케팅 이런 거가 다 꼬여버리니까 그거는 좀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상당히 아쉬울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러게 왜 그걸 암호화를 안 하고 왜 그랬냐고 하면은 네. 근데요. 네. 네. 그래서 뭐 평가를 꽤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생각은 있습니다. 애초에 이제 그것도 사실 이것도 좀 마케팅의 패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스냅드래곤 엑셀리트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그 막 계속 이제 M1, M2, M3랑 계속 비교를 할 게 아니라 저는 차라리 진짜로 인텔하고 AMD 이제 X86 기존의 X86 노트북이랑 비교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사람들이 계속 이제 맥북이랑 비교하려고 드는 약간 그런 게 또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물론 이제 절대적인 성능치를 보면은 이제 스냅드래곤 엑셀리트가 M3보다 앞서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게 사실은 뭐 그때 저희가 지난번 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여러 가지 핸디캡을 가지고 사실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때도 얘기했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이제 X86이랑 비교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또 인텔이랑 AMD 눈치 보느라고 그러지는 못하고 이제 어차피 애플은 눈치 볼 거 전혀 없으니까 그냥 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러나 저러나 M2, M3랑 비교를 하는 거는 조금 무리수였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뭐 그리고 그 와중에 저 이번에 이제 사실 삼성도 이제 갤럭시 갤럭시 북4 엣지인가요? 엣지 네. 드디어 저 일렉트로마트 거기에 전시돼 있어서 한번 만져봤는데 엣지 없던데 뭐 하여튼. 근데 그 땅콩이 그때 뭐였죠? 그 얘네들이 출시하면서 뭐 무슨 호환성 리스트 이런 거를 올렸다 그랬었죠 그때.
그거 삼성이 올린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삼성이, 예, 삼성이 내 말이.
어. 그렇죠. 삼성이 그 삼성이 ARM 퀄컴 스냅드래곤 단십 노트북을 출시하면서 요런 앱들은 되고 요런 앱들은 안 됩니다 하면서 이제 X86 기반 앱 중에 그 에뮬레이터로 호환이 되지 않는 주요 앱들을 이제 리스트로 나열을 해놓았는데 뭐 정부 관공서 이제 플러그인들 상당수가 안 되고 삼성 업데이터 안 되고
저기요?
그죠? 그래서 윈도우즈 업데이트로 하면 될 텐데 그 삼성 전용 업데이터가 ARM 기반이 전혀 지원이 안 되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상한 게 삼성이
개근데
퀄컴 프로세서를 단 거를 한 번 더 낸 적이 있어요. 그 전 세대 퀄컴 스냅드래곤 칩 거 가지고 낸 적이 있는데 어, 족보에서 파였나 봐요. 걔는 안, 이 삼성 업데이트가 지원이 안 되는 거 보면은
오, 노.
그럼 지금 지원이 안 된다는 말은 그때도 안 됐을 거란 말이죠?
그쵸. 그때도, 아니, 이미 하나 나온 게 있는데, 그걸 그때도 신경을 안 쓰고 있었던 소리가 되는 거죠, 사실. 진짜. 뭐, 하여튼, 네. 그래서, 뭐, 이러나 저러나, 뭐, 일단 그 자체에 대한 평가는 좋은 것 같아요. 뭐, 에뮬레이션도 생각보다 잘 되는 것도 있고 뭐 안 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걸 생각보다 잘 된다. 우리가 모두 우리 사실 여태까지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저 마이크로소프트랑 퀄컴이 워낙 그동안 양치기 소년 짓을 많이 해서 이제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닌가 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그나마 다행히도 어 뭐 정상적으로 좀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 이런 얘기가 해서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어, 이 그다음 팔로우업도 되게 짧은 팔로우업인데요. 어, 사실 뭐 티더님이 다루셔도 되는데 제가 그냥 제가 할게요. 뭐 다시 딱히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 소송 취하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제가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건 안 될 소송이었고요. 네. 애초부터 하면 안 되는 거였고요. 괜히 또 저 X 트위터인지 X에 돈이나 더 낭비했고요. 돈 낭비였고요. 이게 물론 이제 실제 이게 지금 소취하가 나온 게 실제로 이제 심리에 들어가기 하루 전이었대요. 전날에 이제 소송 각하를 취하를 했다는데 할 말이 없네요. 맞습니다. 어, 이건 여기까지가 이제 팔로우업이었어요. 팔로우업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 그다음은 이제 좀 이건 좀 진짜 재밌는 소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구글이 이제 그 크롬 OS에 이제 안드로이드에 더 많은 이제 컴포넌트를 소개할 거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고 하니 이제 어 그 안드로이드에 이제 우선적으로 그런 이제 뭐 제미나이나 이런 것들이 AI 기능들이 탑재가 되니까 이제 이거를 이런 기능들을 이제 크롬 OS에 더 잘 소개를 시키려면은 그냥 차라리 안드로이드의 일부 컴포넌트를 뜯어다가 크롬 OS에다가 그냥 장착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고 뭐 일단은 이제 막 이 과정을 시작하기 때문에 뭐 실제로 이게 결실을 볼 때까지는 몇 년이 한 2, 3년 정도가 소요될 거고 뭐 이런 소식인데요. 뭐 저는 이게 약간 양쪽으로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옛날 이제 삼성이 하드 캐리를 해서 옛날보다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안드로이드 태블릿 지원은 똥망이죠. 그래서 심지어 이제 구글 같은 경우도 픽셀 태블릿이 사실은 안드로이드가 아니고 크롬 OS 태블릿일 정도로 이제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내놓는 거 자체가 이제 굉장히 부질없는 삼성 빼고는 부질없는 그런 게 됐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왜냐면 크롬 OS는 애초에 이제 좀 더 큰 기기를 위해서 나왔던 이제 OS니까 여기에 크롬 OS의 그런 컴포넌트를 이제 안드로이드 잘 탑재하면은 조금 안드로이드 태블릿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뭐 물론 이제 저 요즘은 AI 이제 AI가 핫하기 때문에 이제 제미나이 기능들을 뭐 이제 크롬 북이던 크롬 OS 태블릿이던에 소개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역설적으로 이렇게 둘이 사실 결론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둘이 통합할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옛날부터 막 윈도우 이제 뭐 맥하고 맥OS하고 아이패드 OS하고 통합하냐 맨날 그떡밥 돌았던 것 마냥 약간 좀 얘네들도 좀 통합 장기적으로는 통합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다음은 좀 어, 레트로한 얘기를 해볼게요. 저 AI 얘기에다가 굉장히 좀 레트로한 얘기인데 이 시대 2024년에 어, 새로운 필름 카메라가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이제 사실 요즘 필름 사진 찍는 게 굉장히 좀 약간 복고 유행 이제 그런 거 레트로 유행을 하면서 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필름 사진을 많이 찍는데 사실 근데 여태까지 이제 필름 카메라들은 사실 다 이런 필름 사진들을 다 이제 중고, 이제 옛날 빈티지 카메라들로 찍는 거거든요. 뭐 이제 중고에서 사갖고, 이렇게 해서 찍는 건데, 뭐,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아무리 이제 이 필름 카메라, 이제 필름으로 사진 찍는 게 다시 유행이라고 한들, 이제 카메라 제조사 입장에서는 다시 요거에 이제 케이터링을 한답시고, 필름 카메라를 갑자기 개발을 해서 내놓기가 애매하죠. 뭐, 그나마 지금 제가 알기로 이제 필름 카메라 신품으로 살 수 있는 메이저 카메라 업체 중 하나가 이제 라이카인데, 라이카가 이제 1984년에 나왔던 이제 M6 이제 레인지 파인더를 지금 이제 약간 그거를 조금 손봐서 이제 신품으로 팔고 있거든요. 근데 요번에 펜탁스가 아예 이제 밑바닥부터 개발한 필름 카메라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일이 있었는고 하니까 2005년에 마지막으로 나왔대요. 그래서 캐논에서 무슨 약간 컴팩트 필름 카메라가 하나 나왔던 게 마지막이었는데 그 뒤로 이제 19년 만에 완전히 처음부터 개발한 이제 신형 필름 카메라가 나왔고요. 이게 뭐 펜탁스 말로는 이게 약간 이제 이 필름 카메라 프로젝트의 첫 번째 제품이라는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그 뒤로도 이제 계속해서 필름 카메라를 조금씩 개발을 하겠다라는 거고 뭐 열심히 노력했다 하더라고요. 이거 하려고 이제 막 이미 은퇴하신 분들 찾아가서 노인학대가 아니라 저 이제 조언을 받고 이제 필름 카메라에 대한 엔지니어링에 대한 조언을 받고 뭐 이제 필요한 부품들 다시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 라인 또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반응이 꽤 좋은 것 같아요. 그 이제 이건 이제 하프 필름 카메라라고 해서 이제 필름 한 프레임에 사진 두 장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카메라거든요. 옛날에 있었어요. 옛날에 그 왜 이제 미러리스 이제 올림푸스 펜이 있었잖아요. 올림푸스 펜 미러리스가 원래는 이제 그 펜이라는 게 얘네들의 올림푸스 이제 하프 필름 카메라가 펜이었고 그 라인이 펜이었거든요. 이제 그거를 재탕해서 이제 그 마이크로 포서드 미러리스 카메라 라인으로 쓴 건데 그래서 저는 이게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실제로 AS가 가능한 필름 카메라가 나온 건 좋은데 과연 이렇게 새로 이렇게 개발할 만큼 필름 사진이 좀 오래 갈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저 땅콩이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나마 그래도 좀 사진 좀 찍으시는 편이신.
필름이 나올까가 의문인데.
뭐 만약에 필름 한다 필름 뭐 또 한다 그러면은 이제 필름 회사들에서도 이제 조금씩 찍은
이미 다시 다 또 공정을 다 거의 다 접었을 거예요. 몇 군데 안 남았을 텐데 카메라야 만들 수 있는데 필름이 없으면은 말짱 도루묵이라.
물론 이제 또 그거를 이용해서 또 이제 또 틈새 시장을 파고드는 이제 좀 약간 스타트업 같은 애들이 또 나오긴 하겠죠.
아마 이거는 잠시 뜨고 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뭐 보니까 그래도 지난번에 이제 제가 이번에 라이카 M6를 이제 그 레인지 파인더가 좀 그 느낌이 궁금해서 한번 빌려본 적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라이카 레인지 파인더 중에서 유일하게 빌려볼 수 있는 게 하필이면 필름이어갖고 이제 약간 운명 겨자먹기로 필름을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현상하고 이제 스캔을 하러 갔는데 이제 저기에 고래 사진관이라고 해서 이제 직접 이제 현상을 이제 해주시고 직접 이제 스캐너에다가 그 현상된 필름 넣어서 직접 스캔을 뜰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근데 한번 가봤는데 사람이 많긴 많더라고요. 평일인데도. 그래서 아, 확실히 이제 약간 힙스터들 사이에서 아직은 그래도 좀 유행이 있구나 싶기는 한데
맞아요. 불편해서 언젠간 죽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근데 아마 근데 이제 이러나 저러나 완전히 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확실히 이게 뭐 저 땅콩이 말맞다나 저 이제 힙스터들 사이에서는 오래 못 갈 것 같기는 해요. 뭐 이제는 뭐 그게 핫하다던데 저 뭐야 한 자릿수 메가픽셀 뭐 몇백만 화소 고작 몇백만 화소밖에 안 되는 뭐 그런 게 또 유행이라던데 난 그거 보고 또 뭐 하는 건가 싶긴 하지만
옛날 디카 얘기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소니 잔망경 카메라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차라리 그런 건 어차피 SD카드 뽑아서 인스타에 올리기 쉬우니까 그나마 카메라만 구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 당시 SD카드를 안 썼죠. CF카드를 썼지.
그렇죠. CF라도 리더만 구하면 이제 어떻게든 카메라 휴대폰에서 인스타에 올리기 쉬운데 필름 카메라는 얘기가 다르죠. 필름 값도 굉장히 비싸고 이제 거기 고래 사진관인가 같은 데 가서 현상도 해야 되고 스캔도 해야 되고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아마 현실의 벽에서 다들 이 골이 나지 않을까.
근데 뭐 일단은 제 생각에 이제 뭐 소니나 막 캐논이나 이런 애들이 이거를 따라갈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펜탁스가 나름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계속 될지는 지켜봐야 될 일이고 그다음에 일단은 지금 판매 이제 지금은 당연히 이게 이번 달인가에 판매가 예정이 돼 있어서 지금 아마 예판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판이 성적이 꽤 괜찮다고 하기는 합니다. 뭐 저 미국은 이미 저 예약 물량 다 팔아 제껴서 지금 판매가 이제 예판이 종료된 상황이라고 하고 뭐 이런데 뭐 실제로 이게 그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예.
펜탁스라서 애초에 양이 작았을 수도 있고 걔들은 예전부터 예, 물량이 많은 회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도 뭐 들여온대요. 저 세기 그게 아마 걔네들 공식 그걸 거예요. 아마 세기 PNC인가 거기서 들여온다고 하니까 네. 공식으로 뭐 혹여나 이제 만져볼 수 있으면 만져보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 소식은 네 또 자동차 소식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저 일단 첫 번째 딱홍이님
리비안이라는 미국 픽업 트럭 및 SUV를 파는 전기 SUV 픽업 트럭을 파는 스타트업이 있는데
네 저희가 지난번에 다뤘었죠. 네.
이 회사를 인수한 건 아니고 폭스바겐이 최대 50억 달러를 투자를 한다고 지분을 인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 자금으로 일단 10억 달러로 1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주가가 아주 거의 처음 70%까지 올랐다가 49%까지로 이제 진정이 됐었는데 이걸 보면은 이제 폭스바겐이 자기네 전동 ID 플랫폼으로 전기차를 파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고 판단하는 건지 그래서 리비안의 사실상 인수 수준 인수 아니면 이제 조인트 벤처 이제 합동 벤처라고 하나 무슨 벤처라고 하죠?
그렇죠. 조인 벤처인데 조인 벤처를 뭐라 그러니
공동 뭐 벤처를 하는 수준인데 이 정도면은 사실 애플이 인수하네 마네라는 루머가 끊임없이 돌던 회사인데 그러니까 뜬금없이 이제 폭스바겐이 대주주가 되게 되었습니다.
합작회사 하여튼 네.
그죠 합작회사 정도로 그래서 이걸 뭐 계획을 위해서 미국 어디냐 이제 독일에서 온갖 차량들이 위장막 쓰고 그 리비안으로 가서 이제 리비안 장비로 테스트하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네 근데 뭐 일단은 제 생각에는 그 덕에 뭐 일단은 리비안이 중간에 엄청난 삽질만 안 하면 R2와 R3까지는 그래도 출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리비안이 여태까지 이제 이런 자본력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해서 사실은 그동안, 세계 진출을 못 했잖아요. 보통 계속 미국에서만 팔았거든요. 근데 이를 통해서 좀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VW에서 좀 그런 해외 유통 이런 거를 좀 도와줄 수 있다면, 네. 그런 게 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해봐요. 네. 그래서 사실 리비안 같은 경우는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냥 차라리 저 테슬라보다는 나은 것 같아서. 네. 자, 그 다음은 저 이번에 진짜 따끈따끈하게 새로 나온 차종을 얘기해볼게요. 바로 캐스퍼가 드디어 전기차가 나왔어요. 캐스퍼 일렉트릭이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 물론 이제 전동화 파워트레인을 넣은 것도 있지만 이제 키가 커졌어요. 이게 루머로 돌았을 때는 띠용 했었는데 이제 실제로 무려 230mm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3cm가 길어진 건데 전장이.
그럼 아예 다른 차입니다.
거의 일단은 경차가 아니에요. 더 이상 이렇게 되면은 왜냐하면 경차의 그 크기 기준은 한참 초과하기 때문에 안 되고 근데 이제 당연히 이렇게 한 이유는 더 큰 배터리를 넣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49.5kW시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이 정도 차급을 생각하면 상당히 큰 배터리가 들어간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완충 시 최대 주행거리 315km라고 295에서 315km 정도 나온다면 300km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 캐스퍼 일렉트릭이 보통 이제 그 도심에서 주로 돌아다닐 거라는 거 생각하면 그 정도면 충분하죠.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아쉬웠던 거는 모터가 115마력짜리인데 조금 더 출력이 좋았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캐스퍼의 1.0 터보가 100마력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이제 좀 좀 답답함을 좀 줄여주려면 조금 더 출력을 높였어도 됐을 것 같긴 한데 뭐 물론 전기차는 밟는 순간 최대 토크가 나오기 때문에 좀 여전히 그래도 내연기관보다는 좀 덜 답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일단은 뭐 그러고 저 편의 사양이 정말 빵빵하게 들어갑니다. 심지어 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들어가요. 어댑티드 크루즈까지 들어가고 뭐 디지털 키까지 들어가요. 그 아이폰이랑 애플워치로 이제 문 여는 거 열쇠 대신에 그것까지 그것까지 되고, 그래서 편의사양도 되게 빵빵하게 넣어줬고요. 가격이 관건이겠죠? 가격이, 당연히 이제 레이 EV보다는 비쌀 거고요. 근데 레이 EV가 이제 2,700만원부터란 말이죠. 물론 보조금 받고 하면은 훨씬 싸게 살 수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이제 얼마가 나올지가 좀 관건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당장 이제 조금 더 윗급이 이제 EV3란 말이죠. 그래서 EV3랑은 또 가격 차가 어떻게 난지, 날 건지도 좀 궁금하긴 해요. EV3 아직 가격? 걔도 아직 가격 안 나왔죠?
4,200.
아, 어우, 나왔네. 생각보다 비싸게 나왔네. 4천만 원이 넘네?
보조금을 거의 1,000만 원쯤 받아야 이제 3,000만 원대.
그쵸.
깡통을 사진 않을 거니까, 그죠?
깡통이 58.3. 주행거리 347. 347? 약간 그 캐스퍼 이제 일렉트릭 풀옵션에 갖고 약간 그 돈 시약이 딱 좋은 포지션이긴 해. 조금만 더 하면은, 아 근데 조금만 더 하면이라고 하겠는데, 물론 캐스퍼 일렉트릭의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좀 약간 그 돈씨 포지셔닝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좀 어떻게 보시, 사실 저는 이제 뭐 이번 주에 부산 내려가서 한번 볼 것 같긴 한데.
보조금 고려하면은 거의 캐스퍼랑 한 5,600 차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가격대에서 5,600은 적지 않은 차이라서 많이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 근데 뭐 그만큼 확실히 뭐 편의 장비나 이런 건 저 빠방하게 넣어주긴 하니까. 뭐 그 사실 저 뭐야 어댑티브 크루즈나 이런 거는 사실 레이 EV도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는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빵빵하게 넣어주기는 하는데, 그것 때문에 가격이 얼마나 올라갈지도 좀 관건이고. 사실 이게 그것도 있죠. 그 현대가 이거를 이제 캐스퍼 일렉트릭을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판매를 할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54개국에서 판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현대 인스터란 이름으로 이제 판매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냥 캐스퍼란 이름을 쓰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 그게 아마 저 그 유령 캐스퍼랑
꼬마 유령.
네, 꼬마 유령 캐스퍼랑
저작권이
아마, 네.
겹쳤나? 아, 예.
이미지도 있잖아요, 유령인데.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이름을 바꾼 것 같고. 사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판매할 계획이 있고 이런 거에서 봤을 때 이제 얘네들이 이제 배터리를 크게 넣기 위해서 크기를 키운 게 좀 납득이 되긴 하죠. 우리나라야 뭐 경차 사이즈라는 게 중요하지만 해외로 나가기 시작하면 이게 또 경차 사이즈가 별 상관이 없잖아, 사실은. 차라리 이제 전기차로서의 상품성을 챙기는 게 더 나은 선택이긴 하니까. 네. 그래서, 네, 괜찮은 선택인 것 같아요. 한번 몰아보고 싶기는 하네요. 좀 궁금하긴 해요. 어떤지. 물론 이제 소카에 나오겠죠? 아마도. 예. 이번에 좀 AI 소식이 좀 있었는데, 예. 저, 치떡님 전해주시죠.
뭐, 이거는 좀 된 소식이긴 한데.
뭐, 저희가 그동안 안 한 지가 좀 오래되긴 했죠.
중국에서, 새로운 AI를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저건데, 중국에서 인터넷 관리하는 뭐라 그래야 되죠? 그 판공실이라고 있는데, 정부 판공실? 그레이트 파이어월 만들고,
네.
그, 검열하고, 저기, 위챗으로 메시지 넣어주고 받으면 이제 보다가, 이상한 소리 했구나, 이러면서 이제, 잠깐, 얘기 좀 할까, 이러고 끌고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몇 달 전부터 이제 생성형 AI 좀 시끄러워지니까, 그때부터, 우리 생성형 AI 알고 쓰시다, 이러면서 이제 뭐 규제 캠페인을 좀 했거든요.
Of course.
그래서 이제 뭐, 가짜 뉴스 조심해야 되고, 라이브 스트리밍에도 딥페이크가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 뭐, 이렇게 한참.
뭐, 그거는 사실 뭐, 중국 공산당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걱정해야 될 사안이긴 하죠.
네, 근데 이쪽은 조금 심하게 한 거죠. 뭐 이제, 직접, 뭐 보고 있니? 이러면서 직접 까본 거니까. 네.
Sure.
그래가지고 이제, AR이 쓰려면은 좀 제대로 된 걸 써야지, 이러면서 이제 직접 만들었습니다. 시진핑의 정치 사상에 기반한. 시진핑, 뭐,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하여튼.
시진핑 GPT.
시진핑 GPT, 뭐, 하여튼.
이게.
그래서 이제, 요 AI는 다른 AI와는 달리 오픈소스가 아니고, 이제 직접 중국에서 직접 수집한 선별된 데이터로 만든 폐쇄형 모델이라고 하고요. 아직은 내부 테스트 중이어서, 초대받은 사용자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아마도.
당원들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초대받은 당원들?
그렇겠지 뭐.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어차피 못 쓰게 막을 거 쓸 수 있는 거를 그나마 숨통을 우리나라 쪽으로 아니 우리나라랜다 씨 자기네한테 유리한 쪽으로 쓸 수 있게 네 그런 모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무 수행 전용으로 이제 공직 사회에서 쓸 수 있는 용도로 쓸 것 같다라고 예측이 된다고 해요.
예, 저는 이거 보고 딱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윈터 솔저에서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에서 그 아르님 졸라가 자기 죽기 전에 저 서버 클러스터에다가 테이프 드라이브 서버에다가 자기의 정신을 옮겨놓은 거 약간 그거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시진핑의 정신이 이제 인공지능 모델로 계속 살아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국에선 이제 주체 PT 만든다 이제.
하겠죠.
하겠죠.
뭐 조금 약간 이거는 언제 하냐의 문제지 하긴 하겠지 언젠가. 저 뭐 김일성이 AI로 이제 수정님이 AI로 부활하셨다 뭐 하시겠지. 자 그 다음 소식은 뭔가요?
그 다음은 이제 퍼플렉시티 얘긴데 이제 퍼플렉시티가 일단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뭐 특정한 기사가 나오면은 그 기사에 대한 뭐 각종 자료들을 AI가 수집을 해가지고 그걸로 요약해서 뭐라 그러죠? 그 자기네만의 기사로 만들어서 배포를 해야 된다고 해야 하나요? 뭐 그런 식으로 하는 서비스인데 지금은 이제 뭐 만약에 원하는 정보가 있으면 거 이제 검색을 할 수도 있어요. 검색을 해서 너가 직접 좀 찾아서 알려줘 이러면 이제 얘가 퍼플렉시티가 열심히 수집을 해서 알려주는 서비스인데 요 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 이제 정보를 너무 심하게 긁어갔다 따지고 보면은 표절까지 그러니까 불법 이용 정도까지 보는 걸로 해서 이제 언론사들이 아직 소송은 걸지 않았고 불만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포브스랑 블룸버그 그 다음에 한 군데가 어디였지? CNBC. 그래서 이렇게 세 군데에서 너희 왜 자꾸 우리 거를 그냥 갖다 쓰니? 그러면서 이제 조금 컴플레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퍼블릭시티에서는 우리가 부족해서 그래요 라고 이제 인정은 하면서
뭐가 부족해서 그래요? 제대로 못 숨기는 거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
출처 표시를 더 열심히 할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도 맞겠네요. 그 말도 맞네요.
아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출처 표시 단순히 이게 출처 표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분명히 크롤링 하지 말라고 다 세팅 걸어놓은 거를 무시하고 크롤링을 했다는 게 문제인 거지. 그게 지금
로봇txt 파일이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긁어가서 그게 문제인데 우리가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뭐.
예?
요즘 잠깐 이거 딴 얘기긴 한데 요즘 그 스포츠 뉴스 쪽에서 블로그들 그러니까 그렇게 막 중계권이 없는 블로그들에서는 그 기사를 긁어올 때 긁어오는 방법이 AI로 제작문을 시키고 사진도 똑같은 거 쓰면 안 되니까 AI로 리터칭해가지고 쓰더라고요.
머리를 진짜 열심히 굴리는구나 진짜.
굴리긴 굴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퍼플렉시티도 비슷한 얘기 아닐까요? 우리도 그랬어야 되는데 살짝. 우리가 좀 부족했다. 똑똑하지 못했다. 막 이런 느낌으로.
숨겼어야 되는데.
아, 좀 다 갈았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 아니었나.
그러니까요. 아. 근데 그래서, 좀 이런 이제 AI 업체들의 좀 뭐라 그럴까, 이러한 문제가 계속 심화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앞으로 계속. 뭐 이제 저작권 이런 문제도 더 심화될 거고, 이제 이거랑 관련해서 또 이제 어디서 또 망발 하나 나왔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AI 쪽 CEO가 이름이 무스타파 슐레이만이네요. 이 아저씨가 이제 인터뷰에서 CNBC랑 인터뷰하는데 90년대 오픈웹에 올라온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90년대부터 사회적인 계약으로 오픈웹에 올라와 있으면은 다 공정 사용이 가능한 오픈소스다라는 식의 프리웨어다. 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CNBC에서 물어봤던 거는 이제 AI 기업들이 계속 그 IP 그러니까 그 지적 재산들을 그냥 훔쳐다 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봤는데
뭐 거의 저 동문서답 수준의 망언을 했네. 진짜로 보면은
모든 자료는 카피가 가능하고 재생산도 가능하고 이걸로 리크리에이션도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건 뭐 법정에서 결정할 문제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까지 했다고 한 것 같아요.
당장 마이크로소프트 웹사이트에 보면은 카피라이트 걸려있다고 주장하는 컨텐츠가 수두룩한데 아마 마이크로소프트 법무팀에서 이거 보고 뒷목 잡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뭐 당장 저 외부에 그거를 걱정할 게 아니라 내부에 저기 있구만. 진짜로.
PR팀과 법무팀이 쌍으로 이제 뒷목 잡고 있는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 얼마 전에 그거 있었잖아요. 그 MS 그 윈도우랑 오피스에 관련해가지고 활성화가 안 돼서 고객센터에다 문의했더니 그 고객센터가 사실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뭐 하청을 준 거겠죠? 하청을 준 업체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그 클릭 몇 번으로 푸는 불법 소프트웨어
크랙으로 뚫었죠?
네, 크랙으로 네. 열어줘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그 이론이면 회사 기조가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살짝 들고요.
머리가 아파오긴 하네요. 좀 심하네. 어질어질합니다.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 그 다음 마지막 소식인데요. 오늘 좀 빠르네. 오늘 마지막 소식은 좀 뭐랄까요. 이번 주를 뜨겁게 지난주를 뜨겁게 달궜던 소식인데 어떤 거죠?
그 KT 뭐 그냥 순서대로 얘기하면은 KT에서 서비스를 쓰는 그 KT 인터넷을 쓰는 분들이 특정 파일 공유 업체들 그러니까 뭐 웹하드라고 부르죠. 그런 업체들에서 이제 파일을 다운받으려고 하면은 파일이 깨져 있거나 아니면은 되게 느려지거나 하는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너희들 서비스 왜 이러냐라고 이제 그 업체들에 따졌어요. 파일 다운받았는데 개판이잖아. 그래서 내 돈 돌려내 뭐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이제 이 업체에서 이상하다라고 이제 한참 보니까 이거 다 왜 이 사람들 다 KT 쓰고 있지? 이래가지고 그 KT망이 좀 문제가 있나? 이러고 보안 업체에 의뢰해가지고 패킷을 까봤습니다. 그랬더니 알고 보니 KT에서 직접적으로 중간에서 이제 데이터 전송할 때 악성 소프트웨어 그 악성 코드라고 하죠. 악성 소프트웨어를 깔아가지고 데이터 전송을 한 게 이제 걸렸어요. 근데 요거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요거 지금 이 웹하드 업체들이 쓰는 방법이 이제 그리드 통신이거든요. 그리드 컴퓨팅 그러니까 이제 저희 흔히 말하는 그냥 P2P 방식이긴 한데 우리 컴퓨터에 있는 빈 공간을 살짝 나눠가지고 상대방한테 보내주는 전송 서버로 사용하는 방법인데 망 사용료 피하려고 쓰는 방법이에요. 우리 쪽 망 사용료가 많이 나가니까 이제 사용자들 컴퓨터 통해가지고 서로 주고받게 하자 뭐 이런 발상으로 시작을 한 건데 그 KT가 통신사 입장에서 봤을 때 망 사용료를 피하려고 꼼수를 쓰네 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망 사용료 내놓지 않고 이렇게 꼼수 부리는 애들은 막아버리겠다 이러면서 이제 악성 코드를 심지어 사용자 컴퓨터에 깐 거예요. 그래갖고 알기로는 그 치지직 그 스트리밍 서비스들 치지직이나 저기 아프리카 그런 곳들도 이제 서비스 쓰는 분들도 막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영상이 깨진다던가 뭐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요거 그리드 하는 걸 어떻게 알아냈냐라고 이제 그거를 보니까 KT에서 니들 주고받는 패킷을 까봤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너무 당당한데
그거 자체도 문제 소지가 있는 너무 당당하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KT 데이터 센터랑 본사로 이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통신비밀보호법이랑 정보통신망을 위반했을 거라고 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 관련해서 지금 KT 직원이랑 협력업체 직원들 상대로 이제 뭐라 그러죠? 조사에 들어갔다고 해야 되나?
경찰에서 뭐 조사한다고 하던데
검찰 송치했다고 하네요.
아 벌써요?
네네.
빠르네.
검찰 송치를 했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KT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웹하드 업체가 악성 소프트웨어를 깔아서 이제 사용자들한테 KT 주장은 이거예요. 웹하드 업체에서 그 사용자들 컴퓨터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깔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막아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악성 코드를 자기네들의 악성 코드를 깔므로써
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그리드 주고받는 거는 불법 프로그램, 악성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도 불법 소프트웨어를 깔아가지고 너희들의 그리드를 막아주겠다.
불에는 불,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까? 이거 뭐.
이독, 제독.
이게 뭐야 이게. 아,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더 황당했던 게 KT가 당당하다는 거. 네. 이게 뭐가 잘못됐는데. 그래서 참 저희 집이 KT를 쓰는데 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요즘 사실 요즘 조금 웃겼던 게 요즘 그냥 작업하면서 치지직을 틀어놓거든요. 근데 이게 1080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뭐야 화면이 깨지는 거예요 자글자글하게. 그래가지고 근데 또 아이패드나 맥에서는 또 멀쩡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러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건 거 같더라고요.
그죠. 아이패드에서 그리드가 될 리가 없고. 네. 그럼 이제 원인은 하나죠.
네, 그쵸.
뭐 진짜 집에서도 VPN을 돌려야 되는 건가요? 약간 저 그런 생각도 해요. 저 뭐야 저기 부모님 집은 SKB거든요. 그쪽에서 뭐 VPN을 끌어와야 되나? 공유기 VPN을 열로 역으로 연결시켜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참 머리가 복잡하네요. 이 얘기들은 뭐 그래요. 뭐 저 뭐 그러면 또 이러겠죠. 너님들이 그럼 불법적인 짓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러는데 사실은 문제는 그거죠. 이런 능력을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이런 능력을 뭐 이제 원한다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걸 알죠. ISP의 사실 권한이 그만큼 막강한 건데 이제 문제는 약간 그 사이에 신뢰라는 게 있잖아요. 그 그렇죠. 고객과 이제 이제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 신뢰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거를 얘가 어느 정도의 선을 넘지 않 고객의 그거를 위해서 어느 정도 물론 이제 뭐 지켜 이제 그 망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의무는 인정을 하지만 그거를 지킨답시고 이제 선을 넘는 짓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건데 그게 이제 약간 고객과 약속이잖아요. 근데 확실히 이거는 선을 넘었죠. 그냥 이 KT가 한 짓은. 그래서 저는 그거에서 되게 실망스러운 거고, 예. 네, 좀, 이런, 뭐야, 이게 사실 중간자 공격이잖아요. 이런 중간자 공격은 보통 이제 악의적인 막 그런 서드파티에서 하는 게 이제 이런 이제 중간자 공격인데 이거를 ISP가 하고 있다는 정말 정말 어이가 없는 어이 털리는 이제 소식으로 인해서 네, 이거 또 해외에 또 외신에 또 좀 탄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웃겼던 게 이제 웹하드 업체를 이제 저 그게 이제 웹하드라는 회사 이름인 줄 알고 웹하드 이렇게 나갔고 좀 웃기긴 했는데
그 웹하드 실제로 웹하드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뭐 근데 여기서 그건 아니겠죠.
그쵸, 그거는 아닌데.
예, 뭐 얘네도 나름 지네들이 이제 그 리서치를 했는데 그런 것 같아서 했는 것 같긴 한데. 네. 참. 그래서 이게 무슨 망신인가 싶고 그래요. 근데 아니 그래서 좀 이거는 좀 제대로 좀 조사해서 제대로 좀 이제 두드려 맞고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진 모르겠는데 일단은 경찰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사를 한다는 것에 조금 희망을 가져보기는 하는데 이게 이 모멘텀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과연 이게 유지가 될까라는 좀 불안함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길진 않았는데 구독했으면 아시다시피 애플 팟캐스트 팟빵 스포티파이, 유튜브,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오늘 다뤘던 내용 구독권.me/cast/214에 들어오시면 오늘 다뤘던 이제 주제들 이제 기사로 정리해 놓으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제 들어오셔서 기사 읽어 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 이제 정말 더워질 일밖에 남지 않은 이제 여름인데 모두 이제 체력 관리 잘 하시고 또 시원한 이제 너무 덥다 싶으면은 좀 시원한데 또 이제 좀 피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만. So, 좀 이사한 집은 좀 어떻소?
2년 뒤에 상황 봐서 이 집을 그냥 인수할까 싶을 정도로 마음에 드는데.
오.
지금은 이제 네. 남의 집이긴 한데.
근데 지역이 어디지? 지역 어디로 갔지?
부천.
아, 부천으로.
지역 이름 전혀 모르고 부천이 몇 명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동생이 여기 회사 붙어서 온 거라.
뭐 부천 생각보다 꽤 커요.
생각보다 좋아가지고 그냥 갑자기 내가 이번 계약한 사이에 출근 횟수가 잦아지지 않는 한 그냥 여기 계속 있을 것 같은 차만 이제 어떻게 전기차로 바꿀까 싶고 갑자기 전기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길래 깜짝 놀래가지고 이건 생각이 없었는데
뭐 이제 제 생각에는 근데 그 부모님의 요구를 만족하려면
아이오닉 5밖에 딱히 대안이 없는 것 같아. 신형 아이오닉 5는 이것저것 다 차가지고 기능이 다 마음에 들어가지고 괜찮고 EV6는 못생겨져서 안 되고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뭐 물론 저 배치라는 거 존중해줘야 되고요. EV3가 또 어떻게 EV3가 그래도 걔보다 싸지 않나? 아이오닉5보다
5명 못 타요.
못 탄다고? 4명이 4인승이야, 이거?
아니, 그 좁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려가는 수준이 되겠죠, 그러면은?
뭐 한번 요번에 가서 한번 볼게요. 뭐 얼마나 큰가. 나는 EB6 요번에 페이스리프트 한 건 나는 마음에 들긴 하는데, 뭐 하여튼. 아이, 그러면, 그럴 거면은 저, 그냥 끝까지 갑시다. 아이오닉5N에 가는 거야. 그냥 끝까지 가려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집을 못 사요. 2년 뒤. 2년 뒤 집을 사면서 하려면은 좀 최소한 차에 투자하는 건 최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